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축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라고요? 하나님. 예.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고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견고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축입니다.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나는 좀 약하다 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정말 보잘것 없어도 중심축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면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중심축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이 아니고 강했다 약해졌다 뭐 이랬다 저랬다 수시로 변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냥 흔들리잖아요.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중심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요청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의나 내 행위나 내 어떤 자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은혜와 평강, 이것도 사람에게서 오고 환경에서 사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심축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 인생의 중심축이 되시는 하나님은 놓치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것을 놓아버렸어요. 쉽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또 개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서신서의 기록의 구조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항상 이렇습니다. 안부 인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안부 인사. 그리고 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의 최근 소식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제점이나 들려오는 좋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난 이후에 또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쭉 본론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이 바울 서신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좀 달라요. 갈라디아서는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감사나 기도의 내용이 빠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서신서의 구조를 통해서도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아주 긴박한, 긴급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아주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에 통상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까지 다 빼버리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것도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특별히 복음에 대한 것들로 집중해서 평강을 빌고 은혜를 빌고 난 이후에 바로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저들이 받은 올바른 복음이 있는데, 은혜의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선동되어져서 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떠나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긴박하기 때문에 그런 서신서의 구조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이 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런 표현을 쓰죠. 이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떠난다는 단어는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탈영할 때 쓰는 것입니다.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탈영 안 되죠. 근데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것도 이같이 속히, 너무 빨리 떠난 거예요. 너무 쉽게 은혜로 부르신 자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난 이유가 뭔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은혜로 부르신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참 이상하게 여긴다, 이 말은 실망하고 책망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그런 의미를 가미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니,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서,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다니,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떠날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쉽게 떠났을까? 이같이 속히 떠났을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는데 쉽게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은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홍해 건너는 일은 또 어떠했습니까?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수고 하나 하지 아니하고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에 보면 대충 보면 환경이 좀 좋지 못하면, 조금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환경을 만나면 그렇게 쉽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이지만 자기들이 전혀 수고하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아무 애쓴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들이 뭐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해서 건넜다면 그 귀한 줄을 알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내린 열 가지 재앙, 그 귀한 줄 하나도 몰라요. 자기들은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거든. 엄청난 능력이지만, 엄청난 은혜지만, 홍해 건너는 것 상상치도 못할 일이지만 자기들이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쉽게 돌아가려고 하는, 만약에 정말 자기들이 애쓰고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해 건너고 이렇게 왔으면 다시 돌아가자는 말 쉽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저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만 생각하는 거예요.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좀 더 귀하게 생각했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사시대에도 보면 그들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주 쉽게 떠나버려요. 조금 평화로우면 떠나버려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게 자기들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까 그걸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알아야 떠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줄 알아야 끝까지 그것을 붙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들이 어떤 고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든지 그런 조건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쉽게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로 부름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를 주고 10억 정도의 대가를 주고 그렇게 되어졌다면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할 때 쉽게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수고 하나 없이 그냥 받아놓으니까 그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거저 주셔서 너무 귀한 것인데도 그냥 늘상 받는 거니까, 늘상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은혜가 오기까지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생각했다면 이들이 쉽게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불렀는가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걸 귀한 줄 모르면 그냥 쉽게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은혜, 구원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귀하게 여겨야 이거 붙들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정신 차리라. 쉽게 미혹되어진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는 더더욱 미혹하는 자들이 많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 확신 가지고 그 안에 거해야 무너지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로 부르신 분을,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렸어요.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싸구리 은총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을 다 주신 복음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 없어요. 또 이 복음이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 다 주셨으니까.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요. 더 필요한 것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 이것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한 거 있는데 그걸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붙들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만약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계속 더해져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천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복음은 더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외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가면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사역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것 믿으면 돼요. 다른 것 뭐 더 해야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의 선언입니까? 자기의 몸을 죄의 대가로 다 지불하시면서 내어주신 그분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다. 애매하지 않은 확실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면서, 아, 다 이루었는지 모르겠다, 좀 부족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 애매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필요한 것 없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 몸을 완전한 속죄제물로 드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습니다. 뺄 것도 더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보충해야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뭘 보충하겠습니까? 사람이 뭘 보충하겠습니까? 보충해야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자꾸 더해지는 거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거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나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가 다른 복음인가 하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 믿는 것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예, 구원 받는데 그것으로 다 될까요? 좀 다른 게 더 필요한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가미하는 것, 그건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다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것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또 지금 뭔가 필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 믿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안 된다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할례 받는 것, 율법 이것도 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도 다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끝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 완성했는데 끝인데 또 더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구약의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이 더해져야 되고 거기에 뭐가 더 더해져야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해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빼도 안 됩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조금이라도 고치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바울사도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더해도 안 된다, 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8절, 9절 같이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고 다른 것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구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천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다른 것들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요.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바울은 은혜의 복음으로 표현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건다. 왜? 이것은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고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은혜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내 생명을 걸었다. 왜?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이것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행위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고 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게 조건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어마어마한 것인데 쉽게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쉽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감사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며 이거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와서 뭔가 더해져야 된다고 말해도 믿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복음이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 없음을 기억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46장
가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힘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